우리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따르다가 돌아오며 혹이 그에게 구하여 가로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있더이다.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삼천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양에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그 발을 가리우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가로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붙이리니 내 소견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 날이니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의 시작이 이제 역사의 시작이죠. 보면 제일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성경은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언제부터 계셨는지 또 어떻게 계셨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세상의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제일 먼저 뭐가 선행이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여러분 믿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죠. 우리의 이성, 지각, 어떤 감정, 이런 걸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꼈다? 하나님은 느낌으로 아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야,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야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너무 큰 차이예요. 생명의 이 유무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소홀히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예배를 드리러 오셨지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오지 않는 분들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사실 없고요. 그냥 하나님 앞에 구하면 돼요. 나도 하나님 그 믿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는 있는 척하면 더 안 돼요. 믿음이 없는데 있는 척하고 교회 다니면 그건 정말로 큰일 나요. 목사도 속고 다 속아요. 그럼 그분을 위해서 그 기도를 못하면 그러다 그냥 죽으면 지옥 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은 절대 있는 척하지 마세요. 없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게 진단이 되고 그래야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고 생명의 역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여러분 믿음 자녀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그 믿음이 없는데 믿음을 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안 주시지 않거든요. 근데 그 믿음을 안 구하고 다른 것만 열심히 구하니까 이게 다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믿음부터 갖고 그 다음에 다른 삶을 잘 살아야 되죠. 그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또 어떻게 창조하셨나 잘 몰라요. 성경은 기록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있었어요. 그게 다예요. 뭐 어떤 설, 가설, 과학자들의 설, 그냥 설이지 그걸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과학은 실험이 되고 반복이 돼서 똑같은 결과가 나올 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게 과학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 그리고 인간을 지으신 것, 그걸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려라. 즉 하나님께 세상을 다 지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그 사람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즉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 않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걸 그냥 표현으로 대리통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대리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주셨어요. 동상 가운데 있는 저 나무 하나가 있는데 그 나무에 있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근데 먹으면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하라고 나무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였어요. 이 세상을 내가 지우고 너희도 내가 지었어. 그 기준으로 이 나무 하나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야, 저 죽을 나무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내가 이 세상을 지은 존재야. 하나님의 존재, 내가 너희를 지었어. 내가 너희를 다스려. 이 세상을 내가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거야. 라는 것을 선악과라는 걸 통하여서 인간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아, 이 세상을 다 다스리는데 나한테 그 권세를 주셨는데 내 위에 하나님 계시구나. 진짜 왕이 하나님이시구나. 진짜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인간들이 자유롭게 이제 살면 돼요. 다스리면 돼요. 그런데 늘 하나를 기억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 계시지?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그만 대리통치자의 역할이 마음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아,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내가 대리 통치자가 아니라 내가 진짜 통치자가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이 되어야 하겠다. 그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과일이 무슨 맛일까? 먹으면 진짜 죽을까? 이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왕 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그 욕심이었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전능자의 능력을 인간이 탐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 결과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관계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부터 그들은 더 이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죽음이라는 거였어요. 죽음이 땅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모든 죽음의 증상들이 땅에 있게 됩니다. 땅이 연건키를 내게 됩니다. 노동을 해야 되고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고 이 땅의 모든 질서들이 아름다웠던 질서들이 파괴되어지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아픔들이 나타나게 됐어요. 죄인의 특성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살인이 생기고 그리고 각종 범죄들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그 죽음의 증상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안 죽는 사람 없고요. 안 아픈 사람 없고요. 안 싸우는 사람 없고요. 안 미워하는 사람 없죠. 그게 다 뭐예요? 죽음의 증상들, 죄인의 모습들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그런 증상들이 있어요. 안 그래야 되는 거 아는데 아직도 미운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아직도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게 다 뭐예요? 그 사람이 죄인이라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아직도 그 미움이 있고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깨닫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그래 그러는 게 아니라 저 인간이 아무리 못돼도 내 안에 미움이 있다면 그건 내 죄의 문제지 그 사람의 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예? 그게 동의가 안 되면 저 인간이 끝까지 죽일 놈이라니까요. 그러고도 예수를 믿는 거죠.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잘 안 되죠. 그러고 예수 믿으니까 이게 늘 공고하죠. 겉은 멀쩡한데 속은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아직도 내가 멀었습니다. 내가 칭의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지만 내 안에 여전히 그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반복되는 참회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여러분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서 의인들 뽑아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지 않으셨거든요. 그 연약한 우리들 동일하게 죄인으로 살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왕 한번 되려고 하다가 모든 인류가 다 죄악 가운데 빠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역사는 계속 범죄의 역사예요. 아름다운 역사가 아니고 죄인들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죄인들을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죠.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죄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시죠. 그 사람도 죄인이었어요. 우상 만드는 집안의 자식이었고 그랬던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세요. 이곳에서 내 후손들이 계속 살 것이다. 다시금 아브라함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같은 걸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네가 대리 통치자로 살아봐.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못 섬기죠. 기근이 날 때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셔서 400년 만에 돌아오게도 하시고 그러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제대로 된 하나님의 법을 주시는 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말씀을 주시고 누가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돕지? 제사장 제도를 주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거야? 제사법을 주시고 백성들과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사회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법과 질서와 하나님을 섬기는 율례를 주세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땅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 또한 쉽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터잡고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쳤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는구나. 그리고 그 땅에서 세상 문화와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새로운 법 질서 체계, 세상 법과는 다른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법을 망각해요. 그래서 자기들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요. 그래서 이방이 계속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의 말씀이 창세기부터 어떻게 보면 사사기까지의 아주 그냥 간추린 흐름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때 믿음의 사람이 있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왕을 세우자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자, 말씀대로 살자 그랬으면 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짜냅니다. 세상적 지혜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뭐예요? 우리에게도 왕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렸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는데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우리도 다른 나라 왕처럼 눈에 보이는 왕 세우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전쟁도 좀 이기고 우리 더 이상 이렇게 핍박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왕 좀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세웠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라는 왕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왕 세워달라고 얘기를 했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구테타죠. 반란이죠. 하나님의 왕이 아니라 사람 왕에 의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길 소망합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못 믿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긴 불안했던 것 같아요. 만족이 안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땅에 보이는 어떤 건가를 잡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세상적인 것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정말 어떠한 나라를 이끌고 가는가? 예, 사울왕 초기에 보면 겸손하기도 하고 이렇게 그래도 장수의 모습은 있었지만 겸손하기도 한데 좀가 뭔가 좀 불완전한 모습, 좀 유약한 모습도 같이 보이고 있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나요.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하십니다. 그 전쟁에서 처음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사울의 지위가 이렇게 올라가요. 아, 역시 우리의 왕이 있으니까 전쟁에서 이기는구나.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사울의 입지가 이제 견고해지는 어떤 시작점이 되게 됩니다. 근데 금방 인간 왕의 한계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불순종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블레셋은 철기 문화가 있었어요. 병거도 있었고 칼도 있었고 말도 타고 있었어요. 막강한 군사력을 보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생겼어요.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겼을 때 믿음은 없어지고 눈에 보이는 큰 숫자와 전쟁 무기와 이런 걸 보니까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질 못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예배 드려주고 제사 드려주면 그 다음에 이제 전쟁하면 이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기다렸는데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은 또 전쟁하기에 앞서서 그 블레셋을 보고 한 명, 두 명 군영을 이탈해요. 도망을 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랬더니 불안한 거죠. 사무엘은 오지 않죠. 블레셋은 거대하죠. 백성들은 도망가죠.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사울이 했던 일이 뭐냐면 제물이랑 제사 준비 다 해라. 그리고 자기가 제사를 드립니다.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았던 일들이죠. 제사는 제사장에 의해서 드려져야 되는데 사울 왕이 자기가 왕이 됐다고 해서 급한 마음으로 제사를 함부로 드리게 됩니다. 그럴 때 제사 이후에 사무엘이 와서 사무엘이 했던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 13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보실까요? 13장 13절에서 14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예,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면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사울보다 높은 왕이 있는 것을 사울이 인식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계속해서 지혜 없고 믿음 없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사무엘상 14장으로 넘어가면 계속 전쟁이 되는데 이제 금식을 선포하고 전쟁을 하고 백성들이 전쟁하다가 허기져서 하지 못하고 근데 아들 요나단은 그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먹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더니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누가 음식 먹었냐? 제비 뽑아서 했더니 요나단이 나왔어요. 아들이. 그랬더니 죽이자 그러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래서 오히려 백성들이 왕 말려갖고 요나단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자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용납이 되지 않는, 이게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이 잘못하는 것은 용납이 안 돼요. 내가 잘못하는 것은 그럴 수 있어요.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예리해요. 나의 잘못에 대해서는 무뎌요. 이게 죄인의 특성 가운데 하나입니다. 남 잘못, 남 탓 끊임없이 하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관대하지 않은 모습이 죄인들의 특성이죠. 사울에게서 대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아주 하나님 앞에 크게 대놓고 불순종하는 아주 패역한 사건이 하나 나오게 돼요. 사무엘상 15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멸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아말렉 족속은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악하게 공격을 하죠. 그리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명한 전쟁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아말렉에 대해서 신명기에서 후손들에게 출애굽기에 있었던 사건들을 광야 세대들이 아닌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세대들에게 해석을 해주시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약한 자를 돌아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손상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아주 분노하시면서 아말렉과는 내가 대대로 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아말렉과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전쟁을 지금 사울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 그냥 순종하면 돼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이 사무엘 상에서 보면 자기 스스로 전쟁을 하고 자기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사울왕은 듣기만 하면 되는데 모든 것을 멸하라 그랬는데 그러지 않는 거죠. 사울의 태도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번 보세요. 사울과 백성이 아가까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키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랬어요. 다 죽여라 다 없애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러지 않았어요. 좋은 것들은 취했어요. 그리고 나쁜 것들 무가치한 것들은 죽여버렸어요.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뭐라고 변명하는 거예요? 좋은 것은 제사 드리려고 그랬거든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쫓지 아니하였어. 내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뭘 잘했다 잘못했다 이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아니라 순종했는가 순종하지 않았는가 이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내 말씀에 진짜 순종했어? 내 명령을 정말 따랐어? 열심히 해 열심히 안 해 이 얘기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멋진 일을 해 화려한 일을 해 전쟁에서 이겼어 전리품 많이 가져왔어 예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근사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없으셨어요. 정말 중요한 것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순종했냐 안 했냐 순종했냐 안 했냐 내가 시키는 대로 했냐 안 했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셨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전쟁에 이겼어요.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성공했어요. 그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많은 위대한 일을 했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중요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큰 잘못을 하고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이긴 기념비를 세우고 거짓말하고 그러죠. 그럴 때 불순종한 왕을 향한 하나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굉장히 기억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순종 안 하고 예배 365일 드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과는 상관없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에 속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거역하는 것을 뭐로 지금 말씀하시냐면 점치는 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거역의 죄가 불순종의 죄가 점치는 거와 같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거 이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읽는데 소름이 쫙 끼쳤어요. 그냥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이런 것을 그냥 고집스러워서 이렇게 여겼다가 여기 딱 보니까 그거 우상에게 절하는 거와 같은 거야라는 거예요. 고집스럽게 하나님 섬기는 거, 자기가 중심돼서 섬기는 거, 말씀이 있는데 내 고집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 이거 우상 숭배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이거 받아들이지 않아. 여러분, 우상에게 가서 절하는 거랑 고집스러운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고집스럽게 지금 교회 다니는 분들 혹시 계세요? 내 기준 가지고 하나님 섬기는 분들 계세요? 순종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분들이 계세요? 아, 이게 우상에게 절하는 거구나. 내가 점치는 거랑 똑같은 짓 하는 거구나. 여기서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한 발도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린 근데 뭐 열심을 내면 다 속죠. 아, 그래서 믿음 좋은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안 속는다니까요. 정말 믿음이 뭐냐?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신앙의 본질이 뭐냐? 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정말 무섭게 순종하고자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버렸다. 그래서 왕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러니까 곧바로 무슨 현상이 생기냐면 말씀을 버리니까 하나님께 순종을 안 하니까 악신이 임해요. 사무엘에 나오면 무서운 얘기 나와요. 악신이 임해요, 악신이. 악신이 임하니까 이제 계속해서 나쁜 짓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귀신에 들려서 사로잡혀 있는 괴로워하는 사울을 치유하기 위해서 다윗이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이렇게 넘어가면서부터 다윗 이야기가 돼요.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내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외모를 보는 게 아니다. 그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늘 사울 곁에 있는데 악한 영에 드니까 뭐 분별력이 없죠. 그래서 한 일이 뭐예요? 그 다음부터는 다윗 죽이는 일입니다. 다윗 없애려 그러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에게 누구냐면 그 당시 말인 사위죠. 사위. 그 아들 요나단의 정말 절친한 친구. 그리고 나라를 구했던 정말 용사. 충성스러운 신하.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예. 악한 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사랑하지 않을 때, 말씀이 떠날 때 나타나는 것,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누군가를 시기하는 것, 누군가를 질투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악함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 마음에 이런 것들이 혹 있다면 정말 여기서부터 치유가 되지 않으면 여기서부터 회복이 되지 않으면 우리 참 곤란합니다. 사울은 늘 그래서 힘들게 살았어요. 결국 사울은 끔찍한 일을 해요.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보면 어떤 사람들을 죽이냐면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사무엘상 22장을 한번 보실까요? 왕이 이르되 아이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예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했어요.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신하들이 못 죽여요. 그랬더니 누가 죽이는 거예요?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도액은 에돔 사람이었어요. 도액이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을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말렉에게 해야 될 짓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버렸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참 무서운 끔찍한 얘기죠.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어요.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요. 그러면 더 이상 여호와가 사울에게 왕이 아니죠.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요. 더 이상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을 미워하니까 끔찍한 일을 하는 거예요. 무서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던 다윗은 어떤가?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과 맞닥뜨리는 장면을 사무엘상 24장에서 소개를 하죠. 다윗이 계속 도망다녔어요. 점점 포위망이 좁혀왔어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날 지경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셔서 사울이 잠깐 블레셋 전쟁에 가게 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요. 3,000명 데리고 다시 다윗 잡으러 포위명을 좁혀서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사울이 급한 일이 있어서 동굴을 가게 되네. 그 동굴에 다윗과 다윗 신하들이 숨어 있게 됐죠. 사울이 그 동굴에 들어와서 용변을 볼 때 다윗의 신하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저 사울 죽이면 우리 도망 다니는 거 끝난다. 저 악한 왕 죽이자. 근데 다윗이 이야기를 해요.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한번 24장 6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민이라 하고. 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다윗은 사울을 그냥 죽이지 말아야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유가 분명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사울을 역사 속에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아직 사울을 살려두셨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그 사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즉 다윗 마음속엔 늘 누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백성들이 여론을 따라서 정치한 것도 아니고요. 늘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기 일을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백성들에게 그걸 가르쳐주는 거죠. 다윗은 정말 왕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시편을 요새 수요일날 이렇게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야,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것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너무 감사한데, 특별히 그 시편 앞부분에 보면 고난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시들이 많거든요. 그 고난 가운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셔. 내가 볼 때는 이해가 가지 않아도, 불합리한 것 같아도, 옳지 않은 것 같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셔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면 소수죠. 믿음 있는 소수가 그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할 때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만군의 여호와요. 이 고백은 그냥 그럴듯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자기 신앙의 고백이었고 자기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 왕을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사람, 그 하나님을 청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를 맡기시고 하나님 나라를 맡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도우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려울 때 고집부리지 마십시오. 그냥 왕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십시오. 우리가 예배 앞부분에 늘 고백해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주일날 아침에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올려드려야 되는 거룩한 찬양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 찬양을 하십시오. 답답할 때 그 찬양을 하십시오. 여러분 삶에 정말로 절벽 같은 것이 막고 있을 때 왕이신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그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그 왕 되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회복과 치유와 긍휼과 자비와 더 아름다운 것들,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있어야 될 모든 것들로 충만케 해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